보통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글쎄요, 당연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변호사들도 다 동원하고요.
그렇죠. 막 완벽한 안전망에다가 최고의 장비를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임이라는 건 보통 그런 식이니까요.
네네, 본사에서 내려주는 그 자원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권위와 파워를 증명하는 거니까 아주 전형적인 리더십 모델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파헤쳐볼 고대 세계의 리더십 모델은 그 당연한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마태복음 10장과 11장 강의의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고대 종교 텍스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안에는 리더십의 위임이나 극단적인 수준의 취약성,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겨 있죠.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후반부 상황부터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네요. 예수라는 리더가 지금까지 혼자서 막 엄청난 일들을 해냈잖아요.
네, 폭풍도 잠재우고 불치병 환자들도 다 고쳐냈죠. 그런데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거대한 군중을 보면서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아, 자료에 보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오버랩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는 갑자기 자신의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덧셈에서 곱셈으로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명씩 전도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한꺼번에 왕창 파송하는 그런 곱셈 전략이요?
정확합니다.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복제해서 파송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딱 12명이라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좀 더 많아도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심리적 배경을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2라는 숫자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거든요.
아,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갱신운동이 시작됐다는 그런 거대한 선포 같은 거군요.
네. 엄청난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였죠. 게다가 이들을 부르는 사도라는 명칭의 무게감도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그 부분 놀랐어요. 저는 사도라고 하면 그냥 뭐 좀 친한 심부름꾼이나 전령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밑에는 유대교의 샬리아흐라는 아주 독특한 법적 개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샬리아흐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권위와 정체성을 온전히 위임받은 전권대사라는 뜻입니다.
와,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기업 비유로 치면 그냥 본사 말단 직원이 아니네요. CEO 자신과 동일한 결제 권한을 가진 프랜차이즈 지점장들을 막 전국에 파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은 곧 그들을 보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점장들 스펙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름들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네, 시몬, 야고보, 유다, 마리아. 당시 유대와 갈릴리에서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가장 흔한 이름들이었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련 유다도 무슨 악당 타이틀 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동네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저기 그리옷이라는 동네에서 온 그 유다하고 출신지를 붙여서 간신히 구분한 것뿐이죠.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들이라면 당연히 막 호위무사도 붙고 빵빵한 법인카드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는 맨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돈도 챙기지 말고 심지어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아니, 아무리 고대라지만 최소한 밤에 덮고 잘 겉옷 하나쯤은 가방에 꼭 넣고 다녔다면서요. 이집트 농부들도 그건 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견유학파 철학자들조차도 최소한의 배낭과 지팡이는 챙겼습니다. SNF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강력한 동료 네트워크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청취자님, 현대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숭고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방치나 다름없어 보일 수 있죠. 최소한 비상금이라 호신용 지팡이 정도는 챙겨주는 게 상식적인 리더의 도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굳이 이런 가혹한 방식을 택한 건지 진짜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건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 취약성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 취약성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해지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메신저가 자신의 자원이나 무기에 의존하는 순간 그 메시지의 본질이 흐려지니까요. 철저히 무력해져야만 궁극적인 공급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키너 박사님 개인 일화가 딱 그거졌네요. 그 인도 콜카타 아이 후원금 이야기 진짜 놀라웠거든요.
전 재산이 딱 1달러 남았는데 후원금 낼 날짜가 다가왔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정확히 그 15달러에 10달러를 더 얹은
25달러를 쥐어주었다는 그 일화죠.
네네. 또 그 출판사에서 아파트 렌트비랑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선인세로 받은 기적적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완전히 0이 되었을 때 공급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준다는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경험하신 거죠.
청취자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돈이 뚝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위임받은 임무에 온전히 자신을 던졌을 때라는 거죠. 저는 중세시대 교황이라도 딱 이 맥락이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연결입니다. 한 타락한 교황이 화려한 교황청을 자랑하면서 이제 교회는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구차하게 말할 필요가 없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일침을 팍 날리잖아요. 맞습니다만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잃어버렸지요 라고요.
1950년대 번영신학과 완벽히 대비되는 지점이죠. 가난하고 취약해질 때 도리어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는 역설입니다.
그렇긴 한데 가벼운 짐만 들고 샬롬 하면서 남의 환대에 의존한다는 게 말은 참 로맨틱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문전박대 당하고 폭력으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바로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이라고 아주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양은 방어기제가 아예 없잖아요. 뿔도 없고 무력하고. 근데 실제로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하더라고요.
네, 당시 태형의 디테일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송아지 가죽에 가죽끈을 여러 갈래 엮은 채찍으로 등을 26대, 가슴을 13대 내리쳤습니다.
총 39대네요. 기둥에 묶어서 발가벗겨놓고 그렇게 때렸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평생 5번이나 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런 극도의 물리적 폭력 앞에서 사람이 미치지 않고 버티려면 엄청난 심리적 방어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새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겨우 1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 이야기요. 그 1 아사리온이 진짜 엄청난 푼돈이잖아요.
노동자 1시간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6분의 1 데나리온이죠. 가장 하찮은 짐승의 죽음조차 공급자가 아시며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는 거대한 위로입니다.
아, 당시의 변덕스런 운명을 믿던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이랑 비교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했을지 확 와닿네요.
그리스인들에게 벼락이나 질병은 그저 통제 불가능한 맹목적 비극이었지만 제자들에게 고난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의 주권하라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근데 육체적 고통은 그렇다 쳐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보니까 정신적 수치심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말살하는 극단의 수치심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예쁜 목걸이나 타투로 그냥 가볍게 소비하지만 1세기 사람들에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채찍질로 찢겨진 채 발가벗겨져서 무거운 가로대를 지고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 속을 걸어가야 하는 극도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청취자님, 오늘날로 치면 벌거벗고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등에 메고 번화가를 걷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확신도 흔들리면 절대 못 버틸 텐데 완벽해 보였던 메신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바로 당대 최고의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마케로스 요새 감옥에 갇힌 요한은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예수가 보여주는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요한은 막 도끼로 찍어내고 불과 심판이 당장 떨어질 줄 알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면서 죄인들이랑 어울려 먹고 마시기만 했으니까요. 굳게 믿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묻는데 그 배신감과 절망이 진짜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절박한 질문에 예수는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예언을 가져와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는 내용이죠.
아, 그게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미리보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키나 박사님 제자가 인도에서 겪었던 바리말토 일어가 이 미리보기의 아주 강력한 예시죠. 나병에 걸려 추방당했던 무당 이야기요.
숲속에서 혼자 죽어가다가 꿈에서 천사들의 터치를 받고 기적적으로 나병이 치유됐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말이죠. 나중에 온 마을이 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치유 기적들은 결국 절망의 현실 너머에 질병도 죽음도 없는 궁극적인 회복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선명한 표지판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청취자님,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런 기적 이야기하면 당장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데이비드 흄 같은 회의론자들은 애초에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데이비드 흄의 회의론은 아주 강력하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적을 아예 전제 조건부터 부정해버리니까요.
만약 흄처럼 기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먼저 세워버리면 아무리 수많은 목격자가 쏟아져 나와도 다 우연이나 오진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스스로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굳게 믿는 그 지성적인 렌즈가 오히려 눈앞의 진실을 가리는 맹안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와, 1세기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더라고요. 예수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장터의 변덕스러운 아이들 비유를 딱 들잖아요.
금욕적인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먹고 마시는 예수에게는 탐식가요 술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순된 모습이죠.
제가 신명기 21장 찾아보니까 술꾼이라는 비난이 당시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중죄였다면서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든 자기들의 굳어진 기대치와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버나움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죠.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처럼 하늘까지 높아졌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하데스, 죽은 자들의 세계로 곤두박질 칠 거라는 경고요.
결국 예수는 이 모든 진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아, 내 알량한 지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에 신뢰하는 거,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초대가 등장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이 그냥 막연한 위로인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6장 16절이 배경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워주던 수백 가지가 넘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내면에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급진적인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님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이리떼 같은 세상에서 내 알량한 힘과 지성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 발버둥 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내 존재가 16분의 1 데나리온 가치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 취약성을 100% 인정하고 위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십자가라는 그 극도의 고난조차도 결국 실패가 아니라 부활과 안식을 향한 필연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죠.
와, 이제야 텍스트의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오늘 방송을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죠?
감옥에 갇혀 절망하던 세례 요한이나 장터에 투덜대는 아이들처럼 혹시 당신도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해 라는 굳어진 기대감 때문에 이미 찾아와 있는 기적과 평안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기대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안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가 여러분의 굳어진 기대를 부수고 진짜 안식으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오늘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